오늘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오플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성에 밀려가는 것을 지금이 야간을 줄여서 다가가게 할 때로 내놨나.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뿔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뿔이요 우리의 재능이라 혀는 우리의 재능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하나니 그 사는 것이 지구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라 오나니 시시 아니하는 닭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야고보서 살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살피면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우리가 특징 그게 뭐냐?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삶과 연결시켜서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다시 삶에 적용해서 지난번에는 대인관계 속에 적용해서 말씀드렸고 또 오늘은 삶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이 3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인들은 오늘 언어생활 말에 대해서 언어생활에서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의 속에서 해결한 성숙함. 서양 교본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말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더 유리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과 혀에 대해서 삼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혀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말이 사람을 실족시키고 실망시키고 칼과 창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죽이고 글로도 죽이고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큰 피해가 생기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지혜를 전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두루 전합니다. 이 말 한마디의 힘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그 글인데 너무 감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삶의 격려와 힘과 위로와 또 반대로 낙담이 되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엄청난 선을 끼치기도 하지만 반면에 악을 끼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본문은 말과 생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또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인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퍼펙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펙해질 수 없기 때문에 뭘 말하냐면 잘 갖춰져서 성숙함을 드러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행하는 범죄는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통제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처럼 쉽게 범하기 쉬운 죄는 없습니다. 순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이 죄의 무기가 바로 혀예요, 혀. 그리고 사단은 자기의 목적에 맞게 언제든지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말에 실수하게 하고 말에 올무를 걸게 하고 말에 미끼를 걸게 해서 이 최적의 이 도구가 이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사단이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의 말로 실수하고 올무를 놓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말을 한 번 더 입에서 터나올 때 좀 더 필터를 거치고 생각해서 또 살리는 말과 위의 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 말고도 야고보서에서 이 잠언 이상으로만큼 아주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강조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야고보서 1장부터 살폈습니다만은 혀에 관련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1장에서 누누이 얘기했고 2장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1장 26절에요.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오늘 3장에 들어와서도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혀를 잘 지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1절에 보니까 선생된 자들 말의 실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실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의 항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말로써 치명적인 실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어 단어를 살피고 언어를 살피니까 실수하다가 언어 성경은 미스테이크 썼어요.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그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NET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스트럼블로서 스트럼블 비틀거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동사로 의하면은 비틀거리게 하다. 실수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다. 스스로 자동사는 비틀거렸다, 걸려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은 그냥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원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남을 향해서 비틀거리게 만들었거나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내가 넘어졌거나 그에서 비틀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실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넘어지거나 또 비틀거렸던 그런 예가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해서 모세가 입술로 어떻게 했어요? 망령된 말을 했다. 시편 10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틀거리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입단은 뭐합니까? 입단은 말로 소원한 것을 이루려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내가 싸우면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를 내가 하나 앞에 돌려드리겠으면 했는데 누구예요? 무난동료요. 자기 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딸을 드려야 됐다.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스스로 제약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며 얘기는 미끼를 달다. 덧질렀다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끼가 되고 덧질돼서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니까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 올가미에 걸려서 빠진 그런 함정에 보입니까? 내 말이 미끼가 되고 내 말이 올가미를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 행동은 그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적은 그만큼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비틀거리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재갈을 먹이면서 철저하게 때 지배되고 통제해야 할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네.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우리 혀를 조심합시다. 혀를 잘 사용합시다. 이 데이란 사람은 새 한국문이라는 글에서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그것이 정말 참말이냐? 참말이지 않은 풍문을 들은 말, 허황된 말, 말할 때가 얼마나 옮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참말이냐? 두 번째는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그래서 마음속에 참된 대답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말이고 꼭 내가 말해서 꼭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이냐?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유익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냐?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했거든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 말고 크게 외치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글에서 말이 얼만큼 신중해야 되고 말이 그냥 여과 없이 나가지 말고 얼만큼 생각해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에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좀 부패하고 또 더러운 것들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서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유익된 말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에 대한 위력, 말에 대한 속성, 말에 대한 기능. 그래서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정말 실수를 줄이고 내가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비틀거리게 만들지 않아서 성숙한 인격의 말을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3, 4절을 보니까 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horse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이 아니라 이 사나운 야생 짐승이지만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면은 아주 유익한 동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말에게 재갈을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배도 잘못하면 바람과 물결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목적을 향해서 잘 조절하는 것은 조그만 배의 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의 작은 키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게 채우는 재갈이나 배의 키는 작은 거지만 뭐 한다고요? 전체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도 작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진지하게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에 있는 사고를 나누게 된다면 그가 누구인가를 또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를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의 사용에 따라서 내가 위로도 받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혀의 사용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혀의 사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하고 또 아, 저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 나쁜 평판을 받기도 합니다. 혀의 사용에 따라서 주위에 많은 친구들도 가질 수 있지만 많은 친구들도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혀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혀는 자제하기를 어떻게 비유하겠어요? 말에다 재갈을 물리듯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키로, 배의 키로 표현을 함을 통해서 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터키에 있는 이 코러스 산에는 독수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 독수리들이 왜가리를 잘 잡아먹는데, 이 왜가리들이 왜 독수리한테 잘 잡아먹히냐,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가리들은 보통 암탉이 내는 소리처럼 나를 때 반드시 꽉꽉꽉 소리를 내고 납니다. 소리를 냄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니까 독수리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 왜가리를 낚아채워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좀 있는 그런 나이가 든 왜가리들은 독수리에게 잘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이 거기서 날아가고 멀리 날아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생리적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입에다가 돌을 문대요. 그래서 돌을 입에다 딱 물면은 이 꽉꽉꽉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독수리에게 들키지 않고 자리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해서 죽음을 피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플로리다 살 때 우리 앞에 마당에 꼭 이 두세 마리 그 왜가리가 있는데 비 맞으면 그 비 다 맞으면서 서 있는데 날아갈 때 꼭 소리를 내요. 꽉꽉꽉 소리 내고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 섬기다 보면 입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그런 파괴와 분열을 가져올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서로 아픔과 상처를 내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 많은 왜가리를 본받듯이 우리 말이 필터를 거치고 또 3절의 교훈처럼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철저하게 내 자신의 인격과 성숙을 위해서 지배하고 통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말을 그 분리를 시키지 않고 또 재갈을 먹이지 않고 말을 쓴다면 잘못 쓰게 되면 내가 드라이브 한 대로 하지 않게 되면 말에서 떨어지거나 위험을 당하겠죠. 통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혀를 사용한 사람도 자기 혀를 제어하고 또 자제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을 비판하기 쉽고 또 비판하다 보면 그 비밀도 누설하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에서는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건 사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자제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나 성내기는 더디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혀 자신 작은 지체이지만 혀 그것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시편 141편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아침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 우리 찬송했죠? 시편 5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 심사를 통축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어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말들이 저 앞에 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정결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라는 그런 사회학자는 그 신학자는 인간을 가르쳐서 뭘로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책임적 존재다. 책임적 자아다. The responsible self.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책임이란 말이 responsibility, 리스폰스와 어빌리티가 합해진 거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해하고 응답하잖아요. 그 부르심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속에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 책임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혀와 사용들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문을 받을 거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책임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생산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 형제들을 잘 격려하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혀는 살리고 창조적이고 그런 기능적인 혀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 나의 입의 사람을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 파괴적인 언어가 내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말과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 아래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혀는 파괴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혀의 속성을 또 5절에서 8절 읽어주고 있습니다. 혀의 속성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되는데 혀만이 가진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혀를 뭘로 비유하기냐면 이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한다. 그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웁니다.
예, 그 불이 지옥불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켜요. 여기 혀를 잘못 사용할 때 그 혀는 우리 인격을 파괴합니다. 혀로서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 사람 참 훌륭한 말한다, 맞는 말이다, 좋은 말한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돌아서 다 뭐라고 해요? 참 그 사람 입에다가 걸레를 물었나. 인격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인격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도 파괴시키는 일이 이 혀가 불의 세계 같아서 다 살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전철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철. 한 치밖에 안 되는 그런 바늘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록 이 새치의 혀로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기피의 강요라는 그런 단편 소설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으로서 한 여류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그런 그림들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론가 한 분이 이 작품을 구경한 후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했냐면 당신 작품은 아주 재능성도 있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그러나 뭐 깊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깊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은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 뭐가요?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에 그 마음에 확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라는 말에 인생이 집착되었습니다. 어떻게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까? 라는 그 진념에 사로잡히고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늘 괴로워하면서 술과 또한 약물로 혹사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내면에 아름다웠던 그런 작품성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파괴되어 가고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어 갑니다. 살아갈 외역까지 되어버리는 그는 이제 깊이 없는 나 자신의 그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다 찢어버리고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가서 139m의 그런 높이의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버려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과 악한 말과 부정의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까지도 그렇게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뭐와 같다? 불과 같다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인격을 파괴시킬 수 있는 파괴력, 그것을 살라버릴 수 있는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들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돌고래, 그죠? 플로리다 씨월드만 가더라도 사람 내려다 놓고 돌고래한테 뽀뽀하라고 막 돌고래가 점프해서 뽀뽀하고 막 이렇게 공두 차고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다 길들여집니다. 근데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좀 내 스스로가 길들이지 않으면 길들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혀란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길들이지 않으면 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혀를 길들일 방법은 오직 내가 죽고 주님만이 내 속에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 철저하게 죽어질 때 내 혀가 길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리게 인사합시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목사님, 때 되면 다 죽는데 뭘 죽자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누가 살자는 얘기예요? 네, 아니 예수가 살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인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가지는 특성이 뭐예요?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혀의 영향력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서운 겁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말은 늘 부정적 언어와 불신앙의 말로 끊임없이 고통과 광야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심판을 받게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말입니다. 감사와 긍정의 말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의 말 들었습니다. 짜증과 부정과 불신과 반역의 말들을 너무나 해댑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열둘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불신의 말에 그들이 다 울고 대성 통곡하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은 나 자신의 영혼도 죽을 뿐 아니라 듣는 자신에게도 어떻게요? 불신과 또한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와 갈렙을 지휘한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백성들이 술렁거립니다. 그런데 이 요소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약속을 믿고 긍정적 소망의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얻자. 근데 이 부정적인 말로 10명의 그런 파괴적인 말로 불신의 말로 그들이 다 전염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요. 그 입에 불평이 타오르나 나오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오히려 분노에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 언어로 인해서 회중 전체의 마음에는 절망과 배신의 불을 질러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당에서 돌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상황을 보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우리 말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응?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우리 처자식들이 다 포로 잡혀가고 죽게 되었다. 다시 광야에 돌아가자니까 죽게 되었으면 죽어봐라고 그 광야에서 다 어때요? 한 세대가 다 죽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세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에 씨를 거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에 씨를 잘 뿌린 요수와 갈렙은 믿음의 말대로 승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가 환경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 같은 환경을 지옥불에 타기로 만드는 것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갖고 있는 속성과 유력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5절은 파괴력을 보여줬고 6절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세계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본성의 행로에서 불을 붙이되 그 불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지옥불에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긍정의 말로 파괴적인 말이 아닌 생산적이고 능력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갖는 복이 가득한 것으로서 거기 7절, 8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도 잘 길들이죠. 하물며 독을 가진 독사도 그죠? 피리 불며 올라가서 막 고개 흔들고 이게 길들입니다. 잘 길들인 짐승은 효과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러나 길들이지 않은 짐승은 여전히 파괴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에도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우리 심장을 찌르고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혀는 상처를 덮어 싸면은 뭐와 같다? 양약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죽이는 독이냐 아니면 양약이냐 지혜자의 말이냐 그냥 살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잠언 10장에 말하죠. 입이 미련한 자는 뭐한다? 패망한다.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죽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의 의학자 팀들이 이 실험에 발표한 결과인데 사람이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 말할 때 이 입김을 화학 성분으로 분출했는데 노란 액체로 결정되는 것을 그것을 취해서 그 소량을 쥐한테 놔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량인데도 그 쥐가 즉사했다는 거죠. 내가 죽이겠다고 도끼를 품고 저주를 뽑을 때 입에서 이 채취한 그 액체의 양이 황소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독극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큼 위력이 있고 죽이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의 11절 말씀이 이제 뭘 말해주고 있어요? 혀의 기능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그 기능 때문인데 혀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혀는 음식을 먹을 때 혀가 없으면 음식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혀가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혀로서 대화하죠. 대화,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혀를 사용해서 완벽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오늘 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해요. 9절에 11절 보니까 그 혀의 기능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숨기는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때 뭘로 표현해요? 우리 혀를 가지고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혀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말밥을 탄 자들 바다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도 천사들도 그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시편에 많은 찬양이 이것들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1장 또 500장이 넘는 찬송가. 우리 성경에도 시편이 다 찬송가예요. 그죠? 1편부터 쭉 찬송해요. 멜로디가 없지만 그것이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 입술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혀를 음식을 먹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기능들이 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은 뭐예요? 혀는 생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비유하냐? 샘과 나무로 비유합니다. 잠언 10장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 의인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이지만 생수와 같이 근심이 아닌 시원함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이 복음의 말로서 사람들이 듣고 죽게 돌아오면 우리 입술은 뭐요? 생명의 샘처럼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칭찬하고 복을 비는 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런 입의 샘에서 죽어가는 자에게서 생명을 주는 단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축복하고 우리 속에서 쓴물이 아닌 단물이 내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뭘 같이 겸해서 안 된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사용해서 안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그 자격 중 하나가 언어 생활이 있음 아십니까? 잠언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열렬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참소하지 말며 그죠? 비판하고 유익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 바꾸는 것 교회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님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언어의 훈련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것은 바로 오늘 3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말과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용한 언어들이 어떤 건지 잘 살펴서 우리가 말에 대한 교정을 갖고서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겠습니다. 왜? 생산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작은 지체인 혀지만 그것을 잘 사용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저 안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은혜의 덕을 끼치는 말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 인격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의지를 잘 복종시켜라.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하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저 앞에 연락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언어가 교정되고 진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와 통제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을을 범하게 되고 그냥 물을 쏟듯이 나도 모르게 입술의 말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술의 말로 범죄는 자백해야 될 것입니다. 실수와 과을을 범할 때 포기하지 말고 자백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통제는 일시적이 아닌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림을 통해서 또 혀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뭐에 없다고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심과 또 악함을 통해서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혀 사용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침에 썬데이 스쿨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그런 빛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태도와 습관이 그러한 것처럼 언어도 습관으로 길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가 무의식 중에라도 자다가 있냐도 아주 예쁜 말,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한 말함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게 유익을 끼쳐서 정말 생명샘처럼 그렇게 쓰여짐 받고 저주가 아닌 찬송을 통해서 그 기능들을 잘 사용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